오늘은 이제 시대의 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춘철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안부 드립니다. 아주 그곳에서 열심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이 목사님, 이춘철 목사님?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이 목사님. 거기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안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혼잡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거기 1번 바로 밑에 요한복음 2장인데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 고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후에 그 뜻이죠. 장로님 저 선풍기 저 에어컨 좀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지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면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렇게 개천이 이제 요단 강이죠 이게 강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여기 이렇게 있죠 사해.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고요. 베들레헴. 사마리아가 이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가버나움. 지금 성경에 나온 가버나움이 있죠. 갈릴리 근처에 있죠.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가나는 이쯤에 있습니다. 가나. 나사렛이 이쯤에 있어요. 나사렛. 지금 배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며칠 계시지 아니했고 유월절을 지키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이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월절 제사를 여러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그 제사, 유월절 제사 드리러 가는 무리들과 함께 섞이셔서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무리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그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를 소개했고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제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그 참 메시아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본질적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게 대중 앞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무리들하고 섞여 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평범한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섞여서 갔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덜어 있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들은 자꾸 이 육적인 면에서 자기들을 충족시켜줄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인용문 시대소망 154페이지 예수께서는 깊은 열의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려고 힘쓰셨다.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면서 좀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치밀하게 말씀을 연구하도록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일을 자꾸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꽤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취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은 자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봅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또 간단하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어요. 이번 우리 이춘철 목사님 교회 전도회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구도자들이 꽤 많이 왔어요. 일반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2, 30명씩 뭐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라워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자기들은 이제 평생 처음 들은 거죠. 그리고 장로교에 오래 다닌 그 아주 예,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오래 다닌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저한테 확실히 이것이 진리입니다. 확실히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어떤 한 분이 그 뉴욕 맨하탄에서 꽤 큰 도매상을 하는 분인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그 한 집사님의 안내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저녁 예배만 나왔어요. 안식일날은 가게를 해야 되니까. 미국은 그 토요일 장사가 월, 화, 수, 목, 금, 5일 장사한 것만큼 토요일 하루에 장사가 된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급을 받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주급을 받으면 토요일에 돈을 확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면서 안식일에 문 닫는 것이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근데 지금 그분을 인도한 분도 이제 거기서 꽤 큰 도매상 가게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 하나 가게가 아니고 큰 가게에 한 다섯 집인가가 이렇게 같이 세를 공동으로 들어서 이제 도매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만 문을 닫으면 그 상권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가게를 보고 이제 본인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을 이제 인도해서 저녁 예배만 나왔는데, 이제 예언을 공부하는 동안에 안식일이 자꾸 나왔어요. 보니까 확실히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지켜야 될 날이라. 그래서 이분이 한 주일 동안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에 그야말로 초신자입니다. 안식일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초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전도에 마치는 안식일은 물론 이제 다른 분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왔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부터는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한 분이 자기가 인도한 초신자가 안식일에 문을 닫겠다고 하니 인도한 분이 안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진준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두 분이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 인도한 그분도 자기도 문을 닫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초신자지만 이 말씀을 깊이 갈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할 만한 것만 하고 못할 것은 제쳐두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자꾸 깨우쳐 주시는 그 광경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상태가 혼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잡해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처에 양 파는 곳, 뭐 짐승 파는 곳이 있는 것이 있지 않고 성전 뜰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뜰 안에서 이 구입을 하는데 정상적인 요금을 받겠습니까?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와가지고 양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야 됩니다. 그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름철에 그 바닷가에 가면은 만한 자리 하나 펴놓고 그냥 몇만 원씩 받고 또 장례식 할 때 보면 그 장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냥 비싸게 받고 혼수품도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우리 예식장 빌리면 뭐 여기서 뭣도 빌리고 사진도 찍고 뭐 밥도 여기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또 비싸게 받고 그런 일들이 이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출입하면 이제 그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뭐 꼭 이 이스라엘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갔던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다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꿉니다. 그 성전에 드리는 세계를 따로 있었어요. 성전 세계리. 그래서 그 성전 세계를 돈을 주고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고 또 짐승, 가축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전 소리, 뭐, 양 팔고 가축 사고 파는데 뭐 비싸다, 뭐 깎자, 뭐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소리. 또 가축들의 그 우는 소리로 아주 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 안이. 그런데 그것을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제사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이 그냥 와서 장사하겠습니까? 자리세를 받겠습니까? 자리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이익금의 몇 프로를 할당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그 혼잡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바친지도 모릅니다. 이 제사의 순수한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제사 자체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 당시에도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빗나간 신앙의 얽매인 그 당시 예배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험담으로 얼룩진 심령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당시 그 성전의 혼잡한 모습이 또 그러한 혼잡한 모습 속에서 빗나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마음,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 당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권에 눈이 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돈을 나눠 먹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어쩌면 신앙의 원칙에 크게 이탈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혹시 지적해서 말하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항상 자기와 투쟁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인간의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이 장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뜰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이거 성전의 모습 그림에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죠? 이스라엘의 뜰. 보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뜰 옆에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는 것이 계단입니다. 계단. 아마도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런 장사와 환전하는 복잡한 혼잡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조금 높은 곳에 이 뜰 그 옆에 있는 계단에 몇 계단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혼잡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눈초리로 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있는 표정으로 그 혼잡한 장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씩 그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위엄 있고 권세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자신의 속 마음을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얼굴을 자꾸 숨겼습니다. 행동이 위축을 받았어요. 워낙 권세 있는 모습으로 그 혼잡한 혼란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행동에 위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서만 1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란이 그쳤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재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그 위엄을 가지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히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니까 그 아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같이 덩달아서 떠들던 사람들도 서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을 그치고 아주 무거운 혹은 무서운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 그 앞에 백성들은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 모습에 압도된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틀림없이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여수에서 부산 가는 배를 타셨다고 그래요. 배를 타셨는데 그 배 안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고 뭐 시끌시끌하고 복잡한데 이제 밖에 있다가 돼가지고 그 배 안에 식당으로 다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다 자기 몫을 떠가서 이제 식탁에 가서 먹는 건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탁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데 그 앞에 한 여청년이 밥을 이렇게 타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그 복잡한 틈을 비집고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자리를 잡았는데 그 식탁에다가 그 트레이를 놓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 시끄러운 틈 바구니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타가던 그 막 떠들던 사람들이 그 기도한 장면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기도를 꽤 오래 하게 되니까 점점 조용해지더니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게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 경건함 속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혼잡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꼿꼿하게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막 훈련 시절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포병 학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안식일 문제로 상당히 이제 야단을 맞고 또 투쟁을 하는데 그 내무 반장들이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속세기는 너무 왔다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차트를 좀 쓰고 이렇게 뭐 도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돕기도 하고 또 미움도 받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시간이 흐르니까 뭐 아무리 미워하고 뭐 아무리 해도 이렇게 그야말로 뭐 눈 하나 껌쩍하지 않고 버티니까 그 제 먼저 그 군대 간 그 내무 반장들이 완전 고참들이죠. 고체대할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밤중에 자기 그 침실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냐?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새카만 훈련병을 앞에 놓고 이제 좀 뭐 배워보려고. 제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복음의 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를 아주 제일 미워하고 못 살게 하던 한 사람은 이제 제대하면서 저를 보고 참 그동안 미안했다고. 아마 네가 전방부대 가면은 너의 도움을 필요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비록 개개인으로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겸손하게 중심을 가지고 살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그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다가 조용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무도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 젊은이 자네가 뭔데 일어나 아무도 그렇게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성전 뜰을 빌려주고 투기하는 제사장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허겁지겁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 도망하는 모습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질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2000년 이상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흩어져 살면서 숱한 고생을 겪고 수백만 수천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도망가는 그 관리자들, 제사장들, 상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장차 흩어질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성전의 주인은 사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제도상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왜 낯선 청년의 권위에 맥을 잃고 도망을 갔습니까? 왜 도망을 갔습니까? 주인이 왜 도망을 갔어요? 그 청년 앞에서 그 정말 순결하고 권세가 있고 위엄 있는 청년 앞에서 자신의 위선과 추악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알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야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신의 위선과 추악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젊은 청년 앞에서 이상하게 자기들의 그 위선과 죄악을 깨닫게 되어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도망가지? 우리가 왜 도망가지? 성전이 우리가 관리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왜 도망가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위선과 추악함을 회개하는 대신에 그 이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저 청년의 그 분위기에 동조가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옛날 이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양심을 억누르고 예수에게 가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도망가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의 모습이 완전히 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전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 옆에 모였습니다. 시대 소망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지금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 혼잡스러운 모습, 그 장사하며 이권에 눈먼 이 중간 혹은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주님은 정말 가련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 평민들은 큰 죄가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양심에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과 소위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교회 직원들 한 20명 내지 30명이 교회 일을 꾸려갑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평신도들은 이 지도자들의 분위기에 딸려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저 정말 참담한 모습은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제사 드려온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전체 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잘못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 우리말로 하면 조금 말을 꽤 순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사장들은 상당히 격렬한 어조로 따진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 이게 그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낀 자기들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과 편견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감춘 다음에 예수님께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고의로 거절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과는 전혀 엉뚱한 듯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너희의 그 완고한 마음이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예루살렘 전체가 실제적으로 멸망당할 것까지 이 간단한 답변 속에서 다 말씀을 하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은 단지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에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는 금요일 저녁 안식일 첫 시간과 안식일 낮 시간, 토요일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전 교인들이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추리하게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다녀요.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깨끗하게 아이들까지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이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또 안식일 예배해서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정말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미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61페이지에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의 전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속에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자기의 입을 잘 제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결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권하십니다. 불교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중대한 사명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으로부터 세속의 욕망, 이기적인 욕정과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몸을,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장소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정결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진리로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